오늘 함께 볼 말씀이 두 곳입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사람들,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고 해서 많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적게 주어졌다고 해서 적게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자세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모든 사람이 신앙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게 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최소한의 기회였으며 최소한의 은혜였으며 최소한의 말씀이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최소한의 기회와 최소한의 은혜와 최소한의 말씀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는데 그 부족해 보이는 최소한의 말씀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남방여왕은 거리상으로 보면 무려 그 예루살렘에서 3,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곳이었습니다. 예멘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먼 곳에서 올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막 3개월, 5개월 걸려가지고 막 이 낙타 엉덩이 때리면서 가자 막 하면서 이렇게 가야 간신히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무려 금을 120달란트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무게로 따지면 4톤 정도가 됩니다. 돈으로 따지면 5천억 정도 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기름값 넣을 5만 원도 없는데 5천억이라고 하니까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큰 돈을 이 스바야 남방 여왕이 가지고 왔던 유일한 이유 한 가지는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가 말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를 그렇게 듣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든지 또 돈이 얼마나 들든지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돈이 막 수천억 들더라도 진짜 막 땡볕에 몇 달 다섯 달씩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참 좋겠다. 소원 한 가지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그 가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그 말씀이 은혜로웠습니다. 야, 너무 좋다. 야, 이 같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솔로몬과 같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웠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지혜로운 말씀을 날마다 들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솔로몬의 신하들 당신은 참으로 복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감동적으로 얼마나 감동적으로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쎄합니다. 우리가 맨날 듣던 말인데 우리가 맨날 아는 사람인데 뭐 대단하다고? 야,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올 때부터 돈 엄청 많이 가지고 오더니 우리가 맨날 듣는 그 말을 저렇게 감동적으로 듣나? 조금 저기 이방에서 온 약간 사이코 같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나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서 누군가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다 어떤 변명거리, 이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합당한 이유, 제가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이유들을 다 댈 것인데 그때 그 옆에서 심판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정죄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당신과 같은 그런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면, 나에게 만약에 당신과 같은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면, 나에게도 당신이 날마다 듣는 그 말씀 한마디가 있었다고 하면, 한마디도 아니라 딱 두 마디 한마디만 있었다고 하면 저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을 겁니다. 당신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정죄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부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많은 능력이나 표적이나 이런 걸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날마다 듣는 그 말씀 한마디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분한 말씀과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 변화의 시작, 우리의 부흥의 시작,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떤 다른 더 놀라운 표적과 더 놀라운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날마다 듣는 업신여기는 그 한마디,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이 수천억을 들여서 그 한 말씀을 들을 만큼 우리의 영혼에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어지는 이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과 상한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폐망하는 것이지 다른 더 놀라운 은혜가 부족해서 폐망하면 폐망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어진 충분한 은혜, 충분한 말씀, 충분한 기회, 오늘 이것이 새롭게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은 심판대 앞에서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38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열심히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이나 능력이나 이것을 통하여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들, 이것이 표적입니다. 또 다른 증거들, 또 다른 능력, 기적들을 보여주셔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은근히 우리는 이 정도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이 정도로는 안 된다니까요. 자기의 신앙의 고상함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표적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납득이 될 만한 좀 더 좋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스스로 아주 고상한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들에게 열매가 없으며 왜 이들에게 사망이 역사하는지, 왜 이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사망에 머물 수밖에 없는지,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죄인들도 그들이 버린 사람들도 다 살아나서 새롭게 되는데 왜 이들에게는 가는 사람마다 예수님에게 오면 분명히 쓸만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만 가면 왜 쓸모없는 버려지는 인생이 되는지,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 첫절에서 보면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이 능력을 바라시자 이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서 이런 사역을 한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 그 앞쪽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의 열매를 잘 봐라. 너희 열매가 어떤지를 잘 봐라. 34절에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에 대하여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 속에 악이 가득한 이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표적 자체이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을 품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격하는데, 우리는 고상합니다. 당신의 이런 표적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의 신앙이 온전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볼 때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독사의 자식들과 같이 악을 독을 품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표적, 똑같은 말씀을 죄인들과 창기들에게 전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인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사망에서 일어나며 죽은 자들이 일어나며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되었는데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걸로 안 됩니다, 그 정도 말씀, 그 정도 표적으로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안 돼요. 더 큰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속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실체가 무엇이냐? 너희 실체는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표적을 구하고 더 큰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더 고상하고 더 멋지고 더 괜찮은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독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들은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독사처럼 오늘 이 종교인들이 그렇게 악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독을 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독이 풀지 않고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더 나은 표적을 구하고 더 나은 표적을 구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했다고 하면, 그것이 맞는 신앙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고 토설되고 새롭게 되고 회개를 경험해야 되는데 전혀 아닌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씀이 왜 이렇게 약하냐? 종교인들의 마음, 오늘 이 종교인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도 여전히 회개되지 않은 채로 표적 자체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마음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왜 이렇게 약하냐? 능력이 왜 이렇게 약하냐? 우리들을 무시하는 건가? 우리의 신앙을 만족시키려면 이 정도는 어림도 없다. 더 날카롭고 더 깊고 더 해박한 지식과 더 놀라운 것들을 말해줘야지. 우리보다 못 찾잖아. 정확하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경험이 쌓이고 지식도 쌓이고 생각도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판단하게 되죠. 자기 정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조직적이고 더 체계적이고 더 능력 있고 깊이 있는 말씀과 표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못 미치는 말씀, 부족해 보이는 말씀을 보면 무시하고 업신여기죠. 말씀이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전하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 정도의 말씀은 안 들리는 게 당연하지. 만약에 그런 신앙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죄가 토설되고 회개되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할지라도 아는 지식은 많고 고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절대로 회개의 은혜가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회개가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속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고상한 신앙이 아니며 속는 신앙인 것입니다. 마귀는 진품보다 더 진품 같은 모조품 신앙을 하게 하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답고 고상하게 보이는 그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속고 남도 속기 쉽습니다. 다른 열심은 다 하면서도 한 가지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바로 표적 자체이신 예수님 아주 가까이에서 나를 위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가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이것이 좋은 믿음이었다고 하면 그래 표적을 구하는구나 참 귀한 것들 이렇게 하면서 표적을 딱 더 센 걸 딱 보여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 봤지? 이런 표적을 보고 믿는 거야 이렇게 딱 말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의 마음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악한 거 아닙니까? 음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음란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매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표적 자체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것은 버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더 큰 표적을 바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더 필요한 거 예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의 전곡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고상한 말씀, 더 깊고 더 놀라운 정보와 말씀, 더 큰 표적 이런 것들이 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가 있다. 잘 들으라. 이 한 가지가 있다. 이걸 잘 들어야 돼. 너희한테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을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과 많은 말씀들 많이 알고 계시죠? 더 이상 들은 말씀이 없습니까? 더 이상 들을 말씀이 없으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거지처럼 돌아다니면서 동냥을 하는 겁니다. 동냥을. 왜 그렇게 할까요?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 여기에는 내가 찾는 내 영혼을 죽일 수 있을 만한 것이 여기에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거지가 이 집 동냥 저 집 동냥 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그 거지처럼 먹고 또 배고픕니다. 내 수준이 너무 높아서, 내 수준이 너무 높아서 유치해서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내 영혼에 막 갈급함이 채워지고 막 회개로 충만해서 눈물이 막 철철 나고 막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건을 만나면 입에서 독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엄마! 엄마는 교회 열심히 다니더만.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엄마는 가짜 같아! 독이 막 나옵니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독을 막 뿜어대고, 엄마는 독사인가 봐. 그러니까 그런 표적에 아무리 많이 따라다녀도 그 독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회개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를 더 이상 바라면 안 된다. 너희한테 마지막 소망, 마지막 기회가 있는데 잘 들어라. 이게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을 들으면 있잖아.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요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쭉 내용들은 이제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으며, 요나의 이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 오늘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벌써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있잖아,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서 외쳐라. 그들의 악독이 가득하니까 조금 있으면 망할 거다. 가서 반드시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선지자인데 조금 이상한 선지자입니다. 이 말을 선지자들이 들으면 보통은 예, 아멘! 방해가 있어도 가야지요! 이렇게 하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 마음에 안 든다고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이 니느웨는 북이스라엘 원수거든요. 원수의 도시입니다. 원수의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원수들을 그냥 천벌을 내려가가지고 죽게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게 악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천벌을 받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살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을 딱 먹은 겁니다. 하나님 생각은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달라요. 이렇게 딱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시스까지는 거의 4,0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먼 곳이죠. 그런데 니느웨까지는 거의 8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800km도 참 먼 곳이죠. 저도 시골에 명절 때 가려고 하면 한 300km 되는데 막힘에 12시간씩도 걸립니다. 그러면 아이 징글징글하다 하면서 안 가려고 하거든요. 4,000km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싫으면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싫으면 800km로 얼마나 가깝습니까? 거기를 가야 되는데 4,000km가 되는데 거기를 배값을 주고 갑니다. 딱 오늘 그러죠.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주 의도적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고 저는 하나님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제 생각은 하나님 생각보다 높으며 제 생각은 하나님 생각보다 아주 깊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딱 가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선지자가 많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의 뜻과 생명을 다 바쳐서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달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참 이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볼 때도 야, 이 사람이 선지자 같다 우리가 볼 때도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막가파 선지자를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선지자로 누굴 택했냐면 이 요나를 택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 저항심이 많은 저 삐딱한 선지자를 그냥 폐기 처분하고 다른 말 잘 듣는 선지자를 불러서 좋은 말 할 때 가게끔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건을 주십니다. 사건을 주십니다. 이 사건은 아주 고통스러운 사건이죠. 선지자 요나가 배를 탔는데 막 광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광풍이 일기 시작하니까 막 뱃사람들이 확 놀랍니다. 그런데 막 이제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걸린 거죠. 왜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이 나 때문에 그런 거다.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어서 도망쳐가지고 너네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 거다. 그냥 나를 물에 빠뜨려버려라. 그럼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뱃사람들이 의리가 있거든요. 바로 빠뜨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막 잡고 돛을 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뜨려버리죠. 물에 빠뜨려버리니까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꿀꺽 삼켰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려 3일 동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이것은 참 그림자 같은 예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사흘이나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이 사건은 그림자 같은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에게 이런 그림자와 같은 연약한 것들로 어떤 증거를 삼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물고기가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하는 요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때 요나가 얼마나 뱃속에서 악취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마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들고 니느웨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줬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내가 명한 대로 선포해라.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니느웨로 가보니까 3절에 보면 니느웨가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컸습니다. 사흘 동안 열심히 다녀야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컸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면 진짜 이 사흘길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 건데 막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자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서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었죠. 이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보냈습니다. 요나가 사흘길이나 되는 이곳을 4절에 보면 이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냥 하루 동안 걸어 다닌 겁니다. 사흘 길인데 하루만 걸어 다닌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엄청 심각한 내용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라고 하면 하루 길 걸어갈 말이 아닌 거죠.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반드시 무너진다.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만약에 자기 백성에게 그랬다고 하면, 자기 자녀에게 관련된 그런 일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뛰쳐다니면서 큰일 났다,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서 말하지 않을 겁니까? 말했을 겁니다. 시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대충 말하는 겁니다. 그냥 천천히 하루길을 돌아다니다가 피곤하면 졸고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듣든지 말든지 뭐 죽든지 말든지 심판받든지 뭐 죽든지 이런 자세로 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내 책임 아니야, 너희들 책임이지 하면서 그냥 대충하고 성의 없이 가는 겁니다. 참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이런 목자가 있으면 아주 혼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왕 선지자를 뽑으려고 하면 괜찮은 선지자를 뽑아야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목자의 심령이 충만하여서 막 소리 지르면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40으로 이게 끝난다! 막 이렇게 해야 간신히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고 큰일 났다, 저 선지자 때문에 저 망하겠다, 아유 저렇게 말도 느리게 하고 논리도 없는데 큰일이다 야,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경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하는 걸 보면 그냥 뼈대만 말한 겁니다.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 그냥 이렇게 수식어가 별로 없습니다. 한 문장으로 딱 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약하고 성의 없는 요나의 선포는 니느웨 백성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기회고 최소한의 말씀이고 최소한의 은혜였던 겁니다. 야, 이런 말을 듣고 누가 변화될까? 이런 말을 듣고 도대체 누가 변화된단 말인가? 그런데 요나가 한 말이 겨우 한 문장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요나한테는 잘 설명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설득력 있고 내가 이거 말하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다 믿을 수 있는 간증거리가 요나에게 오는 길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이야기 잘 들어봐라, 사실 너희들한테 안 오려고 그랬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선지자지만 말 안 들었거든. 돈도 주고 배값 다 주고 4,000km 되는 데를 가려고 했단 말이야 얘들아.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오는 길에 이 태풍 때문에 죽을 뻔했어. 근데 보통은 물에 빠지면 죽잖아. 근데 안 죽었어. 큰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내가 살았단 말이야. 왜 그런 줄 아나? 야, 내가 그 속에서 3일 동안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토해져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딴 말씀을 준 게 아니라 너들한테 또 가라 그랬단 말이야. 이런 말 딱 하면 아무리 강박한 사람이라도 다 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안 듣겠습니까? 이런 말 하면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좀 친절하게 말하면 입에 덧납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설득력 있는 간증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심판받아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아무도 반응을 안 해야죠. 아무도 반응을 안 해야죠. 그런데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이들이 이 말씀을 딱 듣는데 하나님을 딱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한 문장 그것을 영이요 생명으로 믿음으로 마음에 딱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지금 막 우리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준엄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이 깊이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 금식 자주 합니까? 금식 진짜 마음이 깨졌던지 막 결혼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지 막 진짜 막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야 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막 선포해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아 심판이 임했다 우리 끝나겠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깊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임금한테 소식이 들어간 겁니다. 임금이 얼마나 보통 때 권세와 힘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고? 아무리 말을 해도 임금은 별로 반응을 안 합니다. 사실은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하나? 임금은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이 소리가 소식입니다. 직접 말한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들은 그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막 떠도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었습니다. 왕복은 자기의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이 작은 나라도 아니고 아수르 대국입니다. 강대국이죠. 아무도 두려워,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대국의 왕인데 자기의 정체성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심판하시면 우리 먼지같이 사라질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십시오. 야, 태국의 왕이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7절에 봤더니 왕이 그의 대신들과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온 니느웨에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딱 말하는 겁니다. 야, 죽으라는 거죠. 왕이 이렇게 말하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8절에 말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누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참 우리가 볼 때는 이야, 직무태만인 요나의 거두절미한 아주 담백한 그 한마디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온 나라의 회개의 영이 충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가난하게 합니다. 큰 표적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요나가 전해준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함으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놀란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내 모양이 이 모양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보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작다고 절대로 죽는 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들을 수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것을 붙드는 마음, 그것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인이라도 살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크게 반응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할 수가, 그 멸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의 눈에는 이들이 볼 때는 원수입니다. 요나의 눈에는 이들이 대적입니다. 그냥 사흘길 되는 큰 성읍이지만 하루길 정도 지나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해도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대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 이런 걸 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 이 백성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다시 없을 수가 있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자.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원래는 그들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정상이죠. 하나님의 대적이요 오랫동안 이 심판을 쌓아온 그런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약한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말씀으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말씀으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들 위에 임하였던 재앙이 멀어지고 심판이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종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왜 망하는 줄 아냐? 너희들이 고상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더 큰 표적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망할 수밖에 없는 줄 아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겸손하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심판 때에 정죄할 니느웨 사람들이 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다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마다 다 핑계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래서 그렇고요. 저는 이래서 그렇고요. 저는 이래서 그랬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더 큰 게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이 모양이 안 됐죠. 제가 이런 모습으로는 안 왔을 겁니다. 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 교회에 있으면서도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문제들이 있는 이유들을 잘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유들, 그럴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들, 그것들을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강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보다,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더 합당한 이유, 근거,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뿌리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네, 요나도 물고기 배 속에 사흘 동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실체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진짜 실체는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바로 그 옆에서 실체이신 예수님이 그들 옆에서 이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백성에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말씀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자체, 본체, 말씀의 본체, 표적 그 자체, 그분이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이들에게 직접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유들이 다 있죠. 근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 요나의 표정은 진짜 작은 거였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충분한 설명이나 그리고 이해가 갈 만한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지도 않고 진심도 별로 없는 그런 말씀 선포였죠. 하지만 그들은 그 부족한 표적 앞에서 마음을 찢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동물까지 밥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먹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나중에 말하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표적이 없어도 그 말씀 안 하면 충분했습니다. 큰 표적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생 원수로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 죽이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당신들은 얼마나 많은 말씀, 얼마나 능력 있는 예수님이 옆에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표적도 보여주잖아요. 직접 보여주시고
이렇게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기회와 말씀이 부족해서 심판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해서 아주 가까이에서 말씀하시고 아주 가까이에서 그 구원 자체이신 부활 자체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느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국에는 보니까 정말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 오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 더럽다고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기회도 주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누가 정말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며 지옥의 한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냐면 본 자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큰 표적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기회와 은혜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가는 사람들은 자격 없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자기 본 백성들이 그런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신앙을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당신들이 만난 그 목자와 같은 사람, 우리에게 왔던 그 사람은 말씀 선포자 하는 사람은 목자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 옆에 있는 진짜 목자, 날마다 잠을 자지 아니하고 며칠씩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목자가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올라앉고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신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면 우리나라 자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위대한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 다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중독과 질병과 가정의 문제들과 묶임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거지 백성인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 사연이 많구나, 고생이 참 많이 하고 왔다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니노의 백성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들 말씀이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깨트리시고 사시고 이기신 부활하신 본체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날마다 그런 역사를 주는데
왜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마음밭에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 딱딱해지고 얼마나 상처가 올라오고 얼마나 세상의 강한 뿌리들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러면 그런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못 믿는 거죠.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시는 백성은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다. 내가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다. 이 말씀이 있는 한 나에게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채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때는 뭐가 그래? 나는 안 되지. 내 상황, 내 형편 입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입이 작아도 크게 열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작아도 말씀이 선포되면 담대하게 말씀을 의지하여 마음을 크게 열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크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크게 열어야지요. 나중에 니노의 백성들이 너 왜 그렇게 거지처럼 살다 왔냐? 그때 입 크게 열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교회에 성령을 통하여 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말씀인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많은 말씀과 많은 은혜와 부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정죄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큰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을 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을 듣지 못하면 또 다른 표적을 구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어떤 회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그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주사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 다른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들려지는 작은 말씀에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원수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있사오매 이것이 주님 작은 표적입니까? 제가 이것을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 사망과 심판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